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된 시험과 고난은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이었지만 기근으로 말미암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국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기근을 피해 이주하는 주변 근동지역에 유목민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은 분명 가나안 땅에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기근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비옥한 땅인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브라함도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쉽게 이사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온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쉽게 애굽으로 갔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아내로 삼고 싶어 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데려갈 것이니 차라리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 목숨이 안전할 것이다. 당시 사례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할머니 나이인데 예쁘면 얼마나 예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례가 90세에 임신을 했고 127세에 죽은 것을 본다면 당시 65세는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산 지금의 40대 초반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40대 초반인데도 잘 가꾸어서 화장품 광고, 모델 등을 하는 연예인도 많이 있고 아직도 전성기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례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뛰어난 미모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교 전승 안에서도 성경 속의 여인들 가운데 사라가 가장 아름답다는 칭찬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걱정하며 그녀에게 누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문제 속에서 애굽으로 향하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힘겨워 보입니다. 두려움 속에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마치 그에게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삶의 위기가 닥칩니다.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해야 할 때 세상적인 인맥과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작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데서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제단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꼭 하나님이 가나안 지방의 지역신인 것처럼 가나안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기근이 떠나면 부자가 되면 돌아올게요 하고 가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걱정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자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대신 오랍이라고 하는 아브람에게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재물은 받았지만 아내를 빼앗긴 아브람의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자신을 탓했을 것입니다. 떠나는 사례도 아브람을 마지막으로 보며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밤을 보내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 또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찾았는지 찾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만을 보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후손이 아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 사례를 빼앗긴다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 재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바로가 이 재앙을 통해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례의 남편인 것을 알게 되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추측해 보는 것은 바로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사례를 데리고 와서 그런 건지 알아차릴 수 있었고 또한 사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봤기에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실을 안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왜 사례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말했다면 사례를 안 데리고 왔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가 한 말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왔어도 또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함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사례가 자신의 아내임을 당당히 밝혔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얻게 됩니다.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는 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과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례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난 남편으로 보였을까요? 아무 일이 없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바로가 준 재물을 보더라도 결코 기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아브라함은 창피한 경험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유하고 건강하며 모든 일에 형통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여러 일들 가운데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정직하게 행한다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웃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전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쪼록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여전히 유혹이 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